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새 정강 정책에서 북한 비핵화에 관한 문구가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군 병사 한 명이 지난 20일 동부전선을 통해 한국에 망명했습니다. 이달 초 북한 민간인 한 명이 한강 하구 남쪽 중립수역을 넘어 망명한 데 이어 한 달 새 두 명이 망명했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기자, 함지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연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대선을 70여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 부통령 후보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제이디 벤스 연방 상원의원을 정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데 이어 민주당도 22일까지 나흘간 열린 정당대회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티멀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각각 정 부통령 후보로 선출을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수락 연설 들어보시겠습니다.
My entire career, I've only had one client, the people. I accept your nomination.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22일 후보 지명 수락 연설에서 공직 생활 내내 자신에게 유일한 단 한 명의 고객은 국민이었다며 정당과 인종, 성별에 상관없이 열심히 일하고 꿈을 쫓으며 서로를 돌보는 미국인들을 대신해 후보직을 수락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선의 특징 중 하나는 현직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하고 사실상 확정됐던 후보직을 사퇴한 것인데요. 윤 기자, 이 미국 헌정사상 매우 드문 일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 헌정사상 재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상태에서 사퇴한 사례는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고령과 이에 따른 건강 문제가 줄곧 제기되어 온 터에 이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의 대선 토론에서 이 관련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결국 당 안팎의 여론에 밀려서 후보직을 사퇴한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미 역사상 재선을 포기한 대통령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두 명이 있었죠.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있었고요. 린든 존슨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각각 한국전쟁 그리고 베트남전쟁이 수렁에 빠지면서 이 낮은 지지율로 재선을 포기한 건데요. 이번에 그 후보직을 사퇴한 바이든 대통령과 다른 점은 트루먼 대통령과 존슨 대통령은 그 후보직이 재선 후보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당의 경선 초기에 그 재선 출마를 포기한 사례고요. 후보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그 출마를 포기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 헌정사상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후보직을 넘겨받은 이후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 기자, 현재 두 후보의 지지율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해리슨 부통령이 후보로 나선 이후 지지율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전까지만 해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하다는 여론 결과 조사가 많았죠. 하지만 그 현재는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CBS 유거부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51%의 지지율로 48%를 받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약 3%포인트 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이와는 별도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호감도도 상승하고 있다는 이 여론조사 기관 갤럽의 발표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대선은 각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인데요. 각 주에 배정된 이 선거인단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전체 득표수보다 얼마나 많은 경합주에서 이기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해리스 부통령이 현재 미시간과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등 다섯 개 경합주에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위를 보이고 있고 이 네바다 등에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제 우위에서 이 박빙으로 이 전환됐다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표일인 11월 5일이 이제 70일 남짓 남았는데요. 그때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가장 중요한 게 9월 10일로 예정된 후보 간 TV 토론입니다. 해리스 후보는 지난 4년간 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이렇다 할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었고요. 또 후보로 지명된 이후에도 기자회견이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주요 현안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을 자세히 밝힌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이 TV 토론은 해리스 후보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직접 판단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해리스 후보 자신이 스스로 그 역량을 갖췄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후보가 실패한 정책이라며 집중 공격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국경 이민 정책과 관련해서 해리스 후보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TV 토론 결과가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를 계속 11월 대선까지 이어갈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말하자면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 변수들도 있죠.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사실상 전쟁을 하고 있는 중동 사태 이것이 어떻게 진전해 나가느냐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요. 또 2년 넘게 장기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전쟁 진행 상황은 현재 해리슨 후보에게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게는 긍정적이지 않은 쪽으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이 밖에도 사실 미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미국 대선에서는 이른바 October Surprise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선 11월 투표일을 앞두고 10월에 이제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요. 미리 예측할 수 없지만 8년 전에 트럼프 후보와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그 대결을 했었던 당시에는 선거를 11일 앞두고 당시 FBI 미 연방수사국장이 클린턴 후보의 개인 이메일 사용 문제에 대해서 재수사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이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었고요. 네. 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훗날 이 발표, FBI 국장의 발표가 자신이 낙선한 이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앞서 윤 기자가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이민 문제,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해리스 부통령을 공격을 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 한 기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핵심 쟁점이 될까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국내 문제인데요. 뭐 크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경제, 이민 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낙태권 등 문제를 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지금 미국은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 즉 높은 물가로 인해서 그 많은 미국인들이 경제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 두 후보 모두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계속되고 있는 이 각 가정의 이 지출 증가 문제를 좀 잡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민 문제에서도 이 두 후보 모두 이 국경 보안 강화 등을 통해 이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하는데요. 다만 해리스 부통령이 이민자에 대해 포용적이고 인도적인 접근을 강조하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기존 이민 규제를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태권도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데요. 조금 복잡하지만 좀 간단히 살펴보면 현재 공화당은 이 낙태의 권리가 각 주에 있고 따라서 각 주가 규제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또 윤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고 이 태아의 생명권도 중시해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이죠. 반면 민주당은 연방 차원에서 이루어질 결정이고 또 각 여성의 이 자기 결정권도 존중해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이 종교적 유권자들의 표심이 갈릴 만한 내용으로 뭐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과거 미국 대선을 보면 경제 등 국내 현안이 역시 언제나 핵심 쟁점이었는데 윤 기자 그래도 대외 정책도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요하게 개입하고 있는 두 개의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인데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사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들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고 또 2년 넘게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해 제공한 지원액만 2천억 달러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말하자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호적인 상황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특히 미국 내에서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해서 끝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우려하고 불만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되면 임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동 사태도 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은 미국에서 유대인 문제로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네. 정치적 영향력이 크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양측의 즉각적인 휴전을 말하자면 압박하면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젊은 층들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불만을 품고 시위를 하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전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 젊은 층 그리고 이 반전에 나서고 있는 지지층들의 흑인들이나 이런 층에 말하자면 지지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었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어떻게 상황의 변화가 이루어진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대선의 쟁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대북 정책 역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대외 정책 가운데 하나인데요. 22일 밤 전당대회 수락 연설 중 해리스 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언급한 내용 들어보시죠.
I will not cozy up to tyrants and dictators like Kim Jong-un who are rooting for Trump.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를 응원하는 김정은과 같은 폭군이나 독재자들에게 아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김정은 등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는 트럼프가 독재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해리스 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을 들으셨는데요.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에게는 호의를 줘선 안 되고 이들에게 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의 그 안보 수호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주주의와 폭정을 명확히 구분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이 김정은 위원장을 독재자, 폭정 뭐 이런 쪽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공화당 후보 수락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죠. 이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이 개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접근법을 또다시 보인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핵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게 좋은 일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아무리 독재자라도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미국이 안전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인데요. 그러면서 이 개인적으로도 마치 김정은이 나쁘지 않은 사람,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사람으로 뭐 인식하고 있다, 뭐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김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인식이 다른 것처럼 두 후보의 대북 정책 기조도 판이하게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평가나 개인에 대한 평가나 인식이 정책에도 분명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두 후보의 대북 정책 기조는 이 해리스 후보의 경우 당선되면 이 바이든 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이어갈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 그 기조라고 하는 것은 이 한국이나 일본 등 동맹국들과 그리고 파트너 국가들과 공조하고 협력해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 해리스 후보는 그 이전에도 사실 북한에 대한 인식을 몇 차례 드러낸 바가 있었는데요. 2022년 9월에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이 판문점을 둘러본 적이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해서 잔혹한 독재와 인권 침해가 만연해 있고 또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불법적인 무기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의 대북 정책 기조는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통한 억제력 강화 여기에 있고요. 현 바이든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그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고요. 트럼프 후보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 전혀 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사실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미 김정은 위원장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바가 있고요. 또 김 위원장과 친서도 거의 30회 가까이 교환한 그런 관계입니다. 특히 또 확인된 사안은 아니지만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재임 중에 김 위원장과 전화통화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그 관계를 내세우면서 그 정상회담을 통한 북핵 해결, 말하자면 탑다운식의 말하자면 문제 해결인데요. 이런 것들을 중시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기자.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할 경우 다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시도할까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측근이죠. 그리고 트럼프 2기 출범 시 미국의 외교안보라인의 주요 인사로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이 브래드 플라이츠라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의 발언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플라이츠 전 실장은 지난 5월 그 워싱턴 톡 프로그램 출연해서 만약 북한이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개인적인 외교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 개인적인 외교가 정상회담을 의미하고 또 그 정상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플라이츠 전 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과 협상을 재개해 적어도 가능한 관계를 이 정상화하고 또 긴장을 완화할 방법을 찾기를 매우 열망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핵 문제 해결보단 이 긴장 완화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재임 시절 사실 북한 문제 해결에 성공하지 못한 만큼 국내 문제와 경제에 더 집중할 것이고 이 대외 문제에 있어서도 이 북한보단 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중동 문제에 더 관심을 둘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요. 다만 조건 없는 일방적인 대화 제의는 아닐 것이다. 뭐 이 플라이츠 전 실장은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을 좀 봤을 때 둘 사이에 정상회담이 아예 가능성이 없다. 뭐 이렇게 볼 수는 또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목되는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이번에 채택한 정강 정책에서 북한 비핵화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윤 기자, 이거 무슨 의미로 봐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그 정강 정책에서의 북한 비핵화 문구 삭제가 굉장히 비상한 관심을 끌었고요. 여기에 관련해서는 두 당이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 내 기류를 반영한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이 미국 정치권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비관적인 시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비핵화보다는 핵 동결을 전제로 한 북한과의 군축 협상이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일부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간 단계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그런 것은 비핵화라는 것은 장기 목표로 하고 우선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생산을 동결하고 또 미사일 시험 발사를 유예하고 이에 대한 그 대가로 미국은 제재를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그런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정강 정책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삭제된 것이 이러한 굉장히 깊은 고려에서 나온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인식이 미국 내에서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는 대북 정책뿐만 아니라 동맹인 한국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도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우리가 둘 다 그 경험을 했죠.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우선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되고 있고요. 또 해리스 후보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맹 우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 일본 등과 안보와 군사 면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함께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라든지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요. 미국은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바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고요. 반면에 트럼프 후보의 경우는 이미 그 재임 중에 한 차례 재임 중에 굉장히 다른 접근 방식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대북정책 등에서 한국에 상당한 부담을 지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트럼프 후보가 추진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적인 말하자면 소통 외교는 이 한국과 적지 않은 엇박자를 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선언 1주년을 맞아 지난 18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백악관 당국자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Even more important than the worthy initiatives that we have had the chance to begin under the leadership.
미라 레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국장은 지난 1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주최로 열린 간담회 연설을 통해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프퍼 국장은 미한일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윤 기자,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있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그 최근의 사례가 미한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달 그러니까 7월에 일본 도쿄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국방장관들이 채택한 그런 문서인데요. 이거를 통해서 이 세 나라의 군사훈련을 정례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고요. 그 수준에 있어서도 그 거의 동맹에 버금가는 수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되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이 군사훈련 부분인데요. 그동안에 보면은 미국과 한국, 일본이 군사훈련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해서 필요할 경우에만 그 협의를 해서 간헐적으로 그 이루어져 왔었는데요. 이번에 이 협력 각서를 통해서 세 나라의 군사훈련을 정례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나라 국방장관 회담도 합참의장회의와 더불어서 순환적으로 세 나라가 돌아가면서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그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고 동북아에서도 중국의 협력이 중국의 위협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안보 환경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지속적으로 안보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한국 국방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새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선언 1주년을 맞아서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도 3국 협력의 제도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캠프 데이비드 선언 자체로는 이 구속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3국 정상은 추후 이 3국 정부가 바뀌더라도 그 정신과 내용이 제도화돼야 한다. 이런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 공동 성명을 낸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이 3국 간의 이 정기적인 회의와 협의체 설치, 공동 대응 방안 논의, 경제와 기술 협력 강화, 뭐 인도적 문제 대응 등 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데요. 그런데 선언 1년이 지난 시점 이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는 공동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이를 제도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담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기념해 이 발표된 이 공동성명과 관련해 3국 정상들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약속과 정신을 제도화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찬사를 보내야 한다, 뭐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까지 내렸습니다. 그만큼 제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네. 레프퍼 국장은 미한일 세 나라의 현 지도자들이 물러난 이후에도 3국 간 협력이 지속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목표라고 말을 했는데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말 총리직에서 물러나고 내년 초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퇴임합니다. 이후에도 캠프 데이비드 3국 간 협력에 문제가 없을까요?
예, 사실 그 유일한 그 변수가 이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고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사실 지금의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해왔던 그런 미한일 그 삼각협력, 이것은 이제 전혀 변함이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대체로 보고 있고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유지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의구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서도 말씀드린 세 나라의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 이런 것들은 조약이 아니고요. 당연히 법적 구속력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의 의지에 따라서 언제든지 유지되거나 중단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고요.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 재임 시절에 이란과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그리고 독일이 참여해서 그 서명했던 이란 핵합의도 사실 무효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말하자면 이 세 나라 간의 미한일 협력이라고 하는 것도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될 경우에는 사실 그 담보하기 어렵다. 그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동맹들 간의 협력을 중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대북 정책도 그렇고 동북아 정책 또 대중국 정책 이런 부분에서 미국의 독자적인 말하자면 정책 추진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보면 세 나라 정상이 적어도 연 1회 이상 정례적인 협의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지난해 첫 3자 정상회의 이후 올해는 아직 3자 간 협의가 없었습니다. 한 기자, 올해 안에 3자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약 4개월 조금 더 남았는데요. 정례적인 정상회의가 개최되려면 물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레프퍼 국장, 앞서 언급하신 레프퍼 국장은 올해가 가기 전에 3국 정상회의를 한 번 더 개최하는 등 우리는 최고위급에서 이 파트너십을 이 장기적인 전략 기반 위에 올려놓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3국 정상회의 한 번 더 개최하겠다. 그런 의지를 피력한 건데요. 또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올해 한 번은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서 약속한 대로 이 한일 3국 정상회의가 열리면 좋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 두세 차례 정도 국제회의를 계기로 세 나라 정상이 한자리에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가 주목됩니다. 이때 3국 지도자가 모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때 만날 가능성이 가장 먼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시다 총리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추진해 왔었는데요. 후임 일본 총리도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할까요?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이후에 역대 일본 그 지도자들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여론의 그 관심과 요구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임 총리가 누가 되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분석이고요. 그 일환으로 정상회담을 계속해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금 북한과의 정상회담 추진에 관한 얘기가 나온 지가 꽤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눈에 잡히는 뭔가 진전은 없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네. 실현되기까지는 그 일본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갖고 임하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군 병사 한 명과 민간인 한 명이 이달에 각각 한국에 망명했습니다. 특히 북한군 병사가 비무장지대를 넘어 한국에 망명한 건 2019년 8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이었는데요. 두 사람의 망명 이유가 밝혀졌나요?
네, 북한군의 경우 지난 20일 강원도 고성 동해선 인근 오솔길을 따라 이 도보로 한국 측 육군 작전 지역으로 망명했죠.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아직까지 정확한 망명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관계 당국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다만 해당 지역 비무장지대, 이 DMZ죠. 여기서 북한군이 지뢰 매설과 이 불모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한국군은 이 작업하는 이 북한군이 들을 수 있게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이 북한군 내부의 심각한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 주목되는 것도 지금 사실입니다. 특히 이 불모지 작업과 이 지뢰 매설 중 이 북한 측에서 수차례 폭발 사고가 있었고 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 작업을 강행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이 북한군 내부에 좀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닌가 이 주목되는 것입니다. 또 대북 확성기가 심리적 동요를 일으킨 게 아닌지도 또 주목됩니다. 이 공교롭게도 지금 언급하신 이 두 명의 이 탈북자는 한국군이 이 북한의 이 쓰레기 풍선 살포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달 21일 모든 전선에서 이 대북 확성기를 가동한 뒤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이 대북 확성기가 좀 심리적 동요를 좀 일으킨 게 아닌가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눈에 두드러지는 게 이 북한군 병사의 이번 망명, 한국에서 미한 을지 프리덤 실드 연합 연습이 진행 중인 와중에 이뤄졌거든요. 이 시기에는 북한이 사실상 전시 체제로 돌입을 하는데요. 뭐 앞서 함 기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럴 때 군인이 망명한 것에 대해서 북한군 체제 이완을 지적하는 견해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함 기자가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실 전시체제로 돌입을 하면서 이 기간에 그 전문가들은 북한군 병사들이 미한연합훈련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군화도 벗지 못하고 잠을 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이제 빡빡하게 훈련에 돌입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그런 시점인데 한국 내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 병사가 한국으로 망명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군의 체제 이완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의 그 말하자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었고요. 전문가들은 또 일부에서는 북한이 전략 비축미라는 게 이제 전시에 대비해서 축적해 놓는 식량 아니겠습니까? 이걸 풀어야 할 정도로 식량 사정이 심각한 그런 상황에서 굶주린 병사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런 것들이 망명에 말하자면 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네. 통상 북한 주민의 탈북은 경제난으로 인한 굶주림이 주된 이유로 여겨졌는데 또 근래 들어서는 자유세계에 대한 동경도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지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북한 탈북의 주요 원인이 경제적 어려움, 굶주림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자유와 권리에 대한 동경, 또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 사회적 불평등, 뭐 개인적 꿈과 목표 뭐 이런 것들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뭐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특히 잘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패션 회사라든지 이제 그 웹툰 작가로 활동하는 이런 탈북민들이 최근 BOA의 이 북한 주민들의 이 변화 추세에 맞춰서 이 콘텐츠 제작과 또 그들의 이 사고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이 정보 유입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특별히 이제 탈북민들 여러 이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 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제 그런 의견을 좀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탈북자들은 이제 보다 좀 복합적인 이 동기를 가지고 있다. 이 가난이라든지 굶주림 같은 이 단일한 동기가 아니라 이런 복합적인 동기에 의해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관련 의견들을 좀 더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선에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가 최종 확정된 소식과 두 정당의 정강 정책에서 북한 비핵화 문구가 삭제된 소식, 이달 초 북한 민간인에 이어 지난주에는 북한군 병사 한 명이 한국에 망명한 소식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함지아 기자, 진행의 김영규였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이 시간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멋지고 마치고 시간입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지나치면 독이 된다고 하는데요. 독성 긍정주의 들어보셨습니까? 무엇인지 소개합니다. 또 갱년기 여성과 양극성 장애 위험에 관한 연구가 나왔습니다. 소개해드리고요. 끝으로 최근 막을 내린 파리올림픽에 미국 체조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선수와 이 선수가 진단받았던 병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청취자분께 좀 낯선 용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독이 되는 긍정주의, toxic positive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예. 뭐, 한국말로 표리하면은 독성 긍정주의입니다.
네.
좀 뭔가 맞지 않는 듯한
그렇죠?
느낌이 들잖아요.
네.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태도를 독성 긍정주의라고 합니다.
네.
기분이 안 좋을 때 아유 그냥 웃어. 좋게 생각해.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신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인데요.
네.
그런데 이런 태도가 겉으로는 뭐 좋은 의도로 보입니다만 이런 식의 긍정은 오히려 진짜 감정을 억눌러서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고요. 기분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부정적인 거는 뭐 무조건 안 좋게 보는 생각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은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포브스 헬스가 소개하는 이 독성 긍정주의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오늘 모아봤습니다.
네.
이 독성 긍정주의는요. 부정적인 감정이나 어려움을 무시하고 항상 밝게 지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자신이나 상대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히려 더 큰 고립감 또는 외로움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사고가 좋은 줄만 알았는데 정신건강에 나쁠 수 있다는 거네요.
예, 심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독성 긍정주의는 의도가 좋다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왜냐하면 그 현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답답하거나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독성 긍정주의를 실행하는 사람한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서 감정적인 억압이나 스트레스, 불안 또 정서적으로 소진되는 거죠. 감정적으로 솔직할 수가 없고요. 진정성에서 멀어지게 되면서 진짜 내 문제가 무엇인지 자신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다루지 못하고 또 길게 보면 스트레스를 악화시키는 겁니다.
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좋은 의도로 조언을 해도 그런 사람은 좀 거리를 두는 게 낫겠네요.
네. 이 전문가들은 그 조언자의 선한 의도를 인정하면서도 나한테 필요한 것이 무조건적으로 긍정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네.
좋은 쪽 보세요. 밝은 면 보세요라고 상대가 얘기를 하면
네.
도움 주려는 마음은 감사한데요. 그런데 아직 저는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요.
독성 긍정주의가 외부에서 올 때 대처하는 방법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내가 독성 긍정주의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예.
위민스 헬스가 소개하는 전문가들의 조언하는 그 독성 긍정주의 자가 대처법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방어막 내려놓기입니다. 이 말은요. 여성들이 그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 그 작은 존재로 행동하도록 교육받는다는 전제 아래서 나온 얘기입니다.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라는 조언이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기분이 안 좋을 때 일부러 괜찮은 척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도우려고 애쓰지 않게 하려는 그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네.
하지만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 처지에서는 내가 진짜 어떤 상황에 부닥쳐 있는지 알아야 더 깊게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이유가 있는 거고 또 쓸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두 번째는요. 회복력의 저장소에 집중하기입니다.
네.
이 말은 그 힘든 상황에서 좌절감을 느끼거나 누군가한테 기분이 상했을 때 화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그 진정한 긍정이라는 것이 고통 속에서도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하는데요.
네.
무엇보다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모순된 감정 인정하기입니다.
네.
이 말은 불편한 감정이 들 때 그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요. 그저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그냥 지켜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기쁘면서도 사실 동시에 슬플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감정을 느낀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내 감정을 그 죄책감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그 감정을 더 빨리 넘길 수가 있습니다. 감정을 뭐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더 쉽게 감정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나 화가 나는데 내가 뭐가 잘못됐지? 나 왜 이러지? 이게 아니라.
분석하지 말고요.
그렇죠.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감정을 다룰 때요. 억지로 긍정적인 면을 찾기보다는 그리고 이런 단어를 써서 힘든 점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라는 단어가 네.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이건 좀 힘든 일이야.
네.
그리고 나는 이거를 견딜 힘이 있어. 난 할 수 있어. 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네요.
뭐 저는 그리고도 좋지만 그래도라는 표현도 또 자연스럽게 쓸지 있지 않나. 그래도 힘들이지만 그래도 난 할 수 있어.
우리가 한번 여기서 연습을 좀 해볼까요?
해볼까요?
독성 긍정주의에서 벗어나는 대화법 한번 연습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 긍정적으로 사고해. 좋게 생각해.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들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네가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니?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아직은 좀 우리가 어색하죠. 근데 이 교본상으로 보면 참 잘하신 겁니다.
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 기분이 그 좀 굉장히 나쁜 상황에서 또 오늘 분위기 왜 이래? 너 왜 이렇게 처져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왔다면
네.
필요한 게 있어? 뭐든 내가 도와줄게. 뭘 해줄까? 이렇게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절대 안 돼?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네. 뭐 흔히 얘기하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어머니.
실패는 성공의 과정이야. 아, 꼭 성공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해주면 어떨까요?
네, 좋은 표현인데요.
예. 자, 오늘 독성 긍정주의가 무엇이고 독성 긍정주의가 왜 생기고 또 어떻게 극복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양극성 장애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조울증이라고 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양극성 장애라는 건요, 이름에서도 뭐 생각하시겠지만 감정이 극과 극으로 갈리는 정신질환입니다.
네.
영어로는 바이폴라 디스오더라고 하는데요.
네.
보통 뭐 조울증이라고 하죠. 조증, 우울증이 보이는 그 기분장애의 일종인데요. 일정 기간 나타났다가 또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반복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네.
조증일 때는요, 과대망상, 수면 감소, 과도한 말하기 등이 나타나고요. 우울증 시기에는 무기력하고 기운이 떨어져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 질환은요, 생물학적, 유전적, 심리, 사회적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데요.
네.
주로 약물과 정신치료로 이루어지지만 증상이 반복하고 또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의 15% 정도는 증상이 완전히 좋아지지만 나머지는 재발, 악화, 반복하거나 만성적인 증상을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정신장애 위험이 폐경 이전 여성한테 두 배가 높다는 거, 이게 오늘 다룰 내용이죠.
네, 영국의 BBC 방송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
우선 그 페리메노포즈, 이 폐경 증상이 시작된 후 마지막 생리를 경험할 때까지 기간을 얘기하는 용어입니다.
네.
여성들은 이 기간에 양극성 장애, 그러니까 조울증에 걸릴 확률이 두 배 이상 높습니다.
네.
영국 바이오뱅크와 양극성 장애 관련 단체인 바이폴라 UK가 그 카디프 대학 학자들이 영국의 약 13만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마지막 생리 전후 4년 동안의 기간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건데요.
네.
연구 결과 이 페리메노포즈 기간 양극성 장애 발생률이 112% 늘었고요. 임상적 우울증은 30%가 늘었습니다.
네.
연구진은 호르몬 변화가 이 기분 장애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이번 연구를 통해서 확인했고 철저하게 또 연구되어야 한다면서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양극성 장애를 이미 가진 여성들이 폐경기 동안에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연구는 있었는데요.
네네.
폐경기 여성의 정신건강 문제에 관한 더 구체적인 원인, 예방법에 관해서는 사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에 폐막한 파리올림픽에서 미국이 종합순위 1위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일조한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여자 체조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체조 대표 선수 순이살리 선수 투병 위기가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순이살리 선수, 라오스 소수민족 몽족 출신으로
네.
2021년 도쿄올림픽 기계체조 개인종합 금메달리스트입니다.
네.
그런데 도쿄올림픽이 끝나고 만성 심부전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연습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발목이 퉁퉁 붓고요. 다리를 구부릴 수도 없었던 상황에 부닥친 겁니다.
네.
하지만 물리치료를 포함한 치료를 병행해서 연습한 결과 결국 파리 올림픽 출전 자격까지 따냈었습니다.
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순이살리 선수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네. 이 만성 신부전증 뭐 거의 불치에 가까운 난치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자, 메이요 클리닉과 서울대학병원에 따르면 신장은 혈액에서 노폐물과 그 과도한 체액을 걸러내고 이것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네.
이 만성 신부전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3개월 이상, 석 달 이상 이 신장 기능이 계속해서 나빠지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네.
이게 5단계로 나눠서 병이 진행됩니다.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굉장히 피곤해지고요. 몸이 가렵고요. 식욕 부진 등의 그 요독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럼 발병 원인과 치료법이 있을까요?
주 원인은 뭐 당뇨병인 경우가 많고요. 고혈압, 사구치 신염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료는 그 신장 기능의 악화를 막기 위한 약물 그리고 생활 습관 관리가 아주 필수적인데요.
네.
만성 신장 질환 치료는 일반적으로 그 원인을 통제해서 신장 손상의 그 진행을 늦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원인을 통제하더라도 신장 손상이 진행되는 것 사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은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이는 그 인공 여과라고 하죠. 투석이라는 것을 통하거나 아니면 네. 신장 이식 없이는 치명적인 그런 질환입니다.
네.
합병증도 있습니다. 전해질 불균형, 뼈질환 생길 수 있고요. 심혈관계 이상, 빈혈 등이 있고요. 철저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네. 예방이 가능한가요?
메이오 클리닉에 따르면 이 만성 신부전, 아스피린과 이부프로펜, 타이레놀 등에 들어있는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진통제를 먹을 때 이 꼭 복용법을 따를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진통제를 너무 오랫동안 복용하면 신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건강한 체중 관리 그리고 체중 유지, 금연도 중요합니다. 신장 질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갖고 있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요.
네.
신장이 괜찮은지 나빠지는지 그 징후를 찾는 검사에 관해서도 의사와 함께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멋지고 마치고로 독이 되는 긍정주의, 갱년기와 조울증의 연관성도 알아봤고요. 만성 신부전증에 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상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시 이번 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nglish.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단순 현재 동사 시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The simple present is the most basic verb tense in English.
단순 현재는 영어에서 가장 기본적인 동사 시제입니다.
It uses the simplest form of the verb.
단순 현재는 동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사용합니다.
We add an s or es to the verb for third person singular.
우리는 3인칭 단수형 동사에 s 또는 es를 붙입니다. 그럼 언제 단순 현재를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We use the simple present for repeated or usual actions.
반복이나 일상적 행동을 나타낼 때
to make factual statements or generalizations
사실적 진술 또는 일반적인 것을 말할 때
to talk about scheduled events in the near future
가까운 장래에 계획된 사건에 대해 얘기할 때
and to express current states or situations.
현재 상태나 상황을 나타낼 때 다시 정리하면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변하지 않는 일, 현재 상태나 가까운 장래에 있을 일을 말할 때는 동사의 원형 플러스 S 또는 동사의 원형 플러스 ES를 붙인 단순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Now, let's hear how English speakers use this verb tense.
이제 영어 원어민들은 이 동사 시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Listen to an example about a repeated or usual action.
반복 또는 일상적 행위에 대한 예를 들어보세요.
She drinks coffee every morning.
그녀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십니다.
He drinks coffee every morning.
그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십니다.
Next, we have a factual statement.
다음은 사실적 진술에 관한 예문입니다.
Butterflies taste things with their feet.
나비는 발로 맛을 봅니다.
This one is about a set event in the near future.
이번에는 가까운 미래에 예정된 행사에 대한 것입니다.
The party starts at around 7 p.m.
파티는 저녁 7시쯤 시작됩니다.
And we use the simple present for state of verbs to express a current state or situation.
그리고 우리는 단순 현재를 현재 상태나 상황을 나타내는 상태 동사로 사용합니다.
Does Ram still live in North Carolina?
램이 지금도 노스캐롤라이나에 살고 있나요?
Notice that the speaker used the word does.
여기서 이 사람이 does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주목하세요.
When we form questions in the simple present tense, we need to include the verb do.
단순 현재 시제에서 질문 형태를 만들 때는 두 동사를 넣어야 합니다.
Negative statements in this tense also include do.
단순 현재 시제 부정문도 마찬가지로 두가 들어갑니다.
No, he does not live in North Carolina anymore.
아니요, 그는 더 이상 노스캐롤라이나에 살지 않습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BOA 매일 영어 오늘은 단순 현재 동사 시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b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b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킬로헤르츠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킬로헤르츠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킬로헤르츠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